하나님, 오늘도 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처소가 없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온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밝혀져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아까 카톡방에 올려놓은 그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카톡방에 보면 막간이래 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1절부터 9절까지 있고요. 비유의 목적이 10절부터 17절까지 있죠.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18절부터 23절까지 있죠. 자, 그리고 보면 또 막간 B에 보면, B-에 보면 비유의 목적, 가라지 비유의 해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두 개가 샌드위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클로즈 구조라고 하는데 둘러싸고 중간에 가라지, 겨자, 누룩 비유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의미를 설명을 한꺼번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비유의 목적, 비유의 해설을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먼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기 전에 10절부터 17절 비유의 목적과 비유의 해설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그 엄마가 뭐 숙제해라 이렇게 하면 답지 펼쳐가지고 답 보고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답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가거든요. 항상 친절하게. 우리는 자꾸 막 우리 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목적과 해설을 해두셨어요. 근데 거두 설명하고 우리는 여기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맺어진다. 간단하게 우리는 다들 설교를 듣고 평생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그럼 지금 여기 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 뭐죠? 11장과 12장에서 벌어졌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절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13장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구분이 13장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이 주제가 뭔지 이제 사례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 절씩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제자들 질문 자체도 좀 이상한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지금 질문은 A였다면 답은 Z에 가는 거죠. 이해하세요? 질문 자체가 지금, 아니 대답 자체가 질문의 핵심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비유를 드는 목적이 뭐죠?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비유를 예수님 드셨잖아요. 그 비유를 이미 제가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비유는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제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물에 대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옆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물을 만지거나 흘려서 물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비유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두어 알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내용물을요. 그럼 원래 비유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돕는 건데, 근데 예수님 엉뚱하게 말씀하시죠.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깨닫게 되지만 무리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 말이죠. 사실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스타트를 해야 해요. 그러면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뭐를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천국 비밀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단어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이 이제 영어로 나가면서 미스테리가 되겠죠.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공간복음서에서는 평행구절로 쓰여요. 마가복음 4장 11절하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똑같은 씨뿌리는 비유에서만 나오지, 복음서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복음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바울이에요.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요. 서신서에서 사도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도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해놨냐면요, 인간의 자연적인 통찰력에 의해서는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는 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행동으로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게, 이게 미스테리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적인 학문을 열심히 공부한 지식인들이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가? 혹은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셔서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리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성, 이성, 열심, 노력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아무 소용없고, 어떤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만 떠올려보세요. 11장에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띄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재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했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어린아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할 때 그 어린아이는 누구죠?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거였죠? 뭐 이렇게 저렇게 복음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잖아요. 뭐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착해요? 안 착하잖아요. 우리 집 제가 3번 요즘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틈만 있으면 그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부모 움직이는 걸 알잖아요. 부모를 조절하려고 들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이게 위에서 교육이 온전하게 안 되면 우리 3번이 눈이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뭐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 주일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사랑은 첫째 생각하게 하는 거다. 벽을 봐라. 벽 보고 서 있어. 생각해. 그 다시 와봐. 뭘 잘못했지? 이제 이야기 또 시켜요.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애는 착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능대로 살아요. 부모가 볼 땐 착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시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였죠? 경제적으로 아무런 그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부모가 버리면 버린 대로 죽어야 되고 그냥 어떤 농사나 이런 데 활용하고 사용하면 노동기구로 사용되고 이 아동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시절이 팔레스타인의 이 1세기 배경이었거든요. 모든 생존권이 부모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천국이 어떤 사람들 것이라고? 겸손한 자예요. 가난하니까요. 그럼 이게 어디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스타트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팔복에 대해 설교하시잖아요. 여러분 팔복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복에 나오는 복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 팔복의 스타트가 뭐죠? 결국은 가난하다라는 거죠. 이 가난에 대해서 물질적 가난이냐 영적 가난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봤을 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자, 그게 판다는 게 시장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했죠. 그럼 문제가 확인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동차가 지금 밖에 서 있거든요. 저 제 차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람권을 이전해드렸죠. 그럼 이제 쓸 때도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쓸 때도 물질을 쓸 때 활용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겠습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해진 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다들 안 가난하기 때문에 옛날을 떠올리십시오. 좀 더 오래 전으로 떠올리십시오. 가난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머니에 뭐 몇백 원밖에 없고 그죠. 밥 먹을 돈도 없고 버스 타고 갈 그게 안 돼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팔복이 말하는 가난은 결국은 소유권을 이전한 제자들이 누리는 가난이에요. 제자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걸 마태복음이 복합적으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인클루시브 구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쭉 나열식이 아니에요. 주제를 가운데로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한 제자들이 팔복 그 가난함을 통해서 겸손하여 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는 걸 지금 25절에 다시 설명을 한번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그 우리 아까 읽으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굉장히 좀 뭐라고 합니까? 좀 편협한 느낌 아니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다 듣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편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까지 얽어매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애당초 못 깨닫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애초에 못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하시는 거다. 이 예정론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팽배해요. 그러면 지금 구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있었어요? 패턴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죠? 온 열방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훈련하러 부르셨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두 사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셔서 다시 이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분이거든요. 온 세상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지으신 모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식대로 구원의 이야기들을 가져가죠. 자, 이제 다시 요건 한 부분 놔두고 요건 다시 뒤에서 결론지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이라고 했죠.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겸손하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죠. 그러니까 높아질 게 없죠. 원래 낮은 자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비밀을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가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지식으로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에 의해서 지식이 있다고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는 거죠. 왜요? 막으셔서요? 아니요. 스스로가 막은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다 했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대본에 뭐라 하냐면 메시아는 나무에 달리면 안 돼요. 나무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켜서 악인을 처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없네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셨으면 로마를 제거하고 우리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저분은 지금 낮은 데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는 대상은 모두였지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알게 하셨는데 깨닫지 않았다라는 건 각자의 책임이란 각자의 태도에 따라서 말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 태도 때문에 못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저는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 의미고 여러분이 지금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걸 지금 못 알아들으셨을 건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 말할 때 보면 깨닫고 어떤 일은 깨닫고 돌아가고 깨닫고 사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이러잖아요. 헬라 말에서 깨닫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인 활동에만 제한되는 말이 아니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깨닫다라고 해요. 이걸 머릿속에 착하게 새기셔야 돼요. 동의가 가세요? 저 이미 이걸 설교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셨죠. 히브리어의 안다가 야다거든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지적으로 탁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늘 하시는 말씀,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때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야다,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안다도 지식적인 알을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이라고 동행하는 안다고 해요. 헬라 말에 깨닫는다도 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 길이 살 길이구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서 뭐를 하고 셈을 하면서 이걸 희생해야 되나? 이라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 두 개에 그 농부나 밭주인은 뭐라고 하죠?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희생이라는 표현을 전혀 안 써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앉아서 이걸 무슨 희생해서 얻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한쪽은 그 깨달음이 삶의 순종? 아니죠. 그걸 그냥 행위로 하는 걸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여기 신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지식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한정시키면 안 돼요. 구약에서도 야단은 안다가 아는 지식적인 활동으로 제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깨달음은 순종하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순종으로 여기면 알지만 살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죠? 보통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거든요. 거절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했는데 자기의 교만함에 오만이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이 뭐라고 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훨씬 그 삶이 풍성해지고 없는 자들에게는 조그만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지만 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돈이 훨씬 내일을 보장한다고 생각해. 안정된 직장이 내일을 보장한다고 생각해. 그럼 비밀을 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것까지, 알게 된 것까지 빼앗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을 닫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13장을 스타트하면서 뭐라고 했죠? 13장의 비유의 핵심은 반응한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씨뿌리는 비유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마가복음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가는 굉장히 사람이 그 거침이 없거든요. 마태는 굉장히 세련되게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씨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혹시라도 죄 사함을 얻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에서 좀 빠져나오셔서 아까 지금까지 이제 마태가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구절을 이번에 그 개척교회 세미나 목사 교육 때 고신에서 교리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강의를 한번 하시던데 이 부분은 교리를 바탕으로 다시 우리의 그 어떤 구원, 예정, 부흥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셨어요. 한번 이사야서 6장 9절로 가보실래요? 요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 산만 넘어서면 복음서 전체가 다 이해될 만큼 쉬워져요. 요게 산이 조금 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 요것만 넘어서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이사야서 6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당신께서 작정하시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백성들, 사단의 무리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하셨고 예정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이분이 지금 29장 10절 이하인데 읽어보지를 않으셨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사야서가 앞에 했던 말에 목적을 뒤에서 다 설명하거든요. 29장 10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제 왜 이 하나님께서 앞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작 이사야를 보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안 보내셨어야 돼요. 이거 지금 수사적 표현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사학적 표현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호적하고 오늘 집 나가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뭐라고 표현하셨죠? 29장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태도 때문에요. 태도 때문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걸 29장 13절에 밑에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신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을 완악한 태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문제라는 걸 지금 밝히고 29장 마지막 부분에 24절에 아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적을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냐.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게 하려고 했던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깨달으면 안 된다, 알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의 궁극적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정돈되어서 그죠? 교훈을 받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뒤로 오해하지 않도록 쭉 설명이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서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고 멸망하게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함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마음에 따라 감추느냐 드러내느냐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13장의 씨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감추겠다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겁니까? 지금 구약을 배워야 제가 신약을 잘 안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나누신다거나 너희들은 애초에 지옥 백성, 너희들은 천국 백성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식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예정하셨다. 아니 그래 뒤에 목사님 그 뒤에를 한번 읽어보시죠. 따라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어른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늘 간절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결국 마태가 인용하는 이사야서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수사학적인 최후 통첩이죠. 문제는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라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감춤을 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반응을 하게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는데 인간이 겸손하지 못한 태도를 통해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겸손은 아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까지 지난 시간 배우셨으니까 연관해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는 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사단이 억지로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자꾸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기 가면 뭐 그런 영적 별개나 권세가 있다. 그거 가서 기도해야 돼. 땅 밟게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구원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손쉽게 모든 일이 정리되잖아요. 자유의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늘 선교단체나 잘못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제가 선교 지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 듣거든요. 딴 거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선택해서 죄를 짓고 죄의 하수인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단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의 태도의 변화가 인간에게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와 주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구원의 인간의 행위가 수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도만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 못해요. 우리 뭐 감기만 들려도 알아 누워있으면 세상에 소망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행동이 구원에 기여한 바는 없어요.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비유의 이야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비유의 막간과 해설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비유의 목적은 매우 간단한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은 애초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통상적인 지금 구조를 보면 똑같은 씨앗을 네 군데의 섹터에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야기의 전개상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농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좋은 밭에 살을 다 뿌리지. 뭐 때문에 1111을 뿌려요. 이 비유가 통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통상적이지 않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씨앗이 굉장히 많다는 인상이 드는 농사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비유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세상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떤 농부도 좋은 밭에 다 뿌리지 나쁜 밭에 삶을 뿌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파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거절한다? 아니죠. 반대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 중에 몇 명만 받아들인다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1절부터 9절, 8절까지는. 좋은 밭 하나만, 네 밭에 뿌렸는데 하나만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시죠? 순종한다 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상급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열매를 상급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낮에도 한번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태도가 사실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이야기라고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를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 리더들한테 항상 그 리더로 뽑힌 사람들을 교육하는 1년 스타트에 제가 물었어요. 항상 예배가 뭐죠? 이렇게 물으면 뭐 예배는 그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요. 평생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배가 성경에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죠? 하면 대답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면 어디서 뭘 듣고 뭘 배워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앞에서 드려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데 대해서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뒷사람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먼저 물길이 나 있으니까 이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고백하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루터의 삶을 돌아보아도, 칼빈의 삶을 돌아보아도 철저하게 순종이 수반되는 삶이거든요. 말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뒷사람들이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값싸게 떨어뜨려가지고 문턱을 낮춰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의도는 좋았지만 복음을 싸구려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고백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함께 가는 것이 그 믿음이야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잖아요. 애초에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섹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죠?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18절 해설을 먼저 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들었고 이해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말씀을 들었지만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죠. 고백만 한다라고 성경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20년 전에요. 20년 훨씬 전이죠. 97년, 98년 그때였으니까요. 남아공에 사역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아공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백인 주거 지역을 벗어나면 그 백인들이 그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권들을 다 침탈해서 흑인들은 굉장히 빈민처럼 살거든요. 심지어 벽을 쌓을 돈이 없어서 천으로 가리고 남아공 지역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요. 밖에 벽만 하나 쳐놓고요. 양철이나 이런 걸로요. 그러면 천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밤에 부모가 뭘 하는지 아이들이 보고 배우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씩 아이들을 못 찾아요. 그리고 얘들이 중학생만 되면 또 엄마 아빠가 되거든요. 우리 그런 것들 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럼 잡읍시다. 이거는 그 천이 혹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사실 남아공은 굉장한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나는 부재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제쳐놓고요. 그럼 그 시대에 그대로 가져옵시다. 98년도니까 스위스에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 스위스에 가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면 자기 서재 앞에 풀밭에 보면 중학생들이 늘 껴안고 뒹군대요. 학교 끝나고 나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대학생 아니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럼 이제 한 날은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이제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교회 수련회 간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기뻐해가지고 이제 딸을 보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수련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들 수련회를 보내면서 콘돔을 안 갖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20년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스위스가 97%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남아공도 기독교인이고 스위스도 기독교인이고 이쪽은 못 배워서 중학교 때 아이 엄마 아빠가 되고 이건 이쪽은 잘 배웠기 때문에 아이 엄마 아빠가 되는 프로테이지는 조금 더 낮아요. 그런데 똑같이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무절제함과 탐욕으로 사는 건 양쪽 다 똑같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다 들어가 있어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무슨 말이죠? 돌짝밭에도 싹이 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는데 말씀에 반응해서 처음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삶의 상황이 전개될 때 떨어져 나간다. 젤이 그 가시덤불은요. 제가 이건 다음번에 설명을 한번 더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설명이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죄. 자, 근데 지금 죽었다거나 뽑혔다거나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돌짝밭도 싹이 났고요. 지금 가시덤불도 싹이 났어요. 돈에 대한 관심, 돈이 없어지면 당장 염려하는 모습이 결실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밝혔지만 둘 다 말씀이 뿌려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칼빈이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해놨어요. 하나는 불신자 있대요.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위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근데 포장했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속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 이 부류가 네 가지 부류의 교회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분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사람은 모르고 사실 내 자신조차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하등의 조건도 없는 인생이구나. 예수님 그러지.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한테 야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네가 했어. 이렇게 겸손한 자.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점은 뭐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뭐였죠? 여러분 세상 농법으로 보면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가라지를 무조건 뽑습니까? 안 뽑습니까? 무조건 뽑아요. 제거를 해요, 피를. 그래야 수확량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농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목적이시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였죠?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조직체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죠? 대부분 지금 이제 그 구성되는 당의 구성원들이 장로님들이 뭐 회사의 어떤 뭐 중력들,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니까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중력이 되니까 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원칙은 회실된 씨앗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전체 99마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고요. 제가 말을 하니까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제가 저번에 18장 초반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비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6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이걸 안 하는 게 교회 안에서 분류하거나 그죠. 쟤는 보니까 쟤는 위선자다. 내가 딱 보니까. 이것 자체가 태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태도 끝까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사실은 믿는 자들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신대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과에 학년에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성경 거의 전체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줄줄줄 나와요. 뭐 어디 몇 장 몇 절 다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다 외웠냐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다. 그래서 외웠다더라고요. 다 외웠어요. 그럼 정말 똑똑해요. 근데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제가 제일 친하게 지냈던 이창민 목사거든요. 굉장히 똑똑해요. 뭐 온갖 게 다 태어나 말하면 다 태어나거든요. 근데 둘 다 말이 너무 많아. 제 방을 갔었을 때 말 방에 공해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자랑이 있고 비판이 있고 교만이 있는데 이 창민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 항상 말은 많지만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칭찬하고 부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많아도 말이 다르다라는 걸 실족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말을 하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구나. 제가 이제 성경을 외우게 이제 우리 첫째를 성경을 외우게 했거든요. 성경을 쭉 외우게 하면서 쭉 가다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이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되고 어디 가서 이런 걸 말할 정도가 되면 이 인간도 굉장히 교만해지겠구나.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패턴을 바꿨는데 생각해야 한다. 외운 걸 앞에서부터 쭉 계속 이어서 하지 않게 하고요. 끊어버려요. 끊고 요 두 구절 외웠네? 그럼 그 두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아빠한테 이야기를 좀 해봐. 대화를 해요. 계속. 떼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의미들을 설명해 나갈 때 우리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계속 전수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걸 저는 이제 아들한테 신앙을 전수하면서 제가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게 이 아이가 어떤 제 말들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단어나 어휘 선택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해를 굉장히 갖춰요. 혹여나 무시하거나 혹여나 제 말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려고 단어 선택을 매우 조심하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누군가 한 명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이 사람이 복음의 빛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돕는 일들이 시행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상 동일하게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는 자칫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만약에 혹여 내가 하는 말들이 덕이 되지 않거나 실족하게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운영의 원리는 결국은 99마리 잘 가는 99마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못 가고 있는 한 마리 안에 초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교회 운영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우리 마음에 깊이 베이스가 깔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못 가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그러면 저 불의한 자들을 제거할까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악한 세력들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 하나 도와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제도나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쳐서 바르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인내하라. 왜요? 구원하기 위해 산 사람.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하나님 정의하고 달라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죠. 기운실 다니시는 분들이 에스라엘 많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굉장히 제가 볼 때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살아온 베이스가 그건데 사회투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거든요. 우리 논리와 달라요. 교회 운영 원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교회 운영 원리나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가 일치한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계속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운영 원리와 세상의 운영 원리가 철저하게 다른 것 같아요. 가정의 운영의 원리도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개입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으로, 그 다음 시간 정도면 13장은 다 정리가 다음 시간에 되고, 그 다음 시간에 25장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복음서에 대한 어떤 개념, 지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네요. 3시간은 아니네. 4시간 정도 하면 복음서를 읽는데 오해할 부분들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하고 복음서를 조금씩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원리가 우리 가정의 운영의 원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운영의 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까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에 대해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겸손한 자가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로 이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우리의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하고 애를 쓸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곧게 선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